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의 역설적 법칙, 영광의 역설적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난 두 차례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또 그리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사실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받으실 그 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34절 두 구절 한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지 나열하셨어요.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요, 이것은 지금 가벼이 넘길 주제가 아닙니다. 막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고난보다 지금 자신들 밥그릇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참 미성숙한 제자들이죠. 지금 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두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그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야, 나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막 희죽거리고 웃고 있는 그런 꼴인 거죠.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 계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받으실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공감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요, 구체적으로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의 그 욕심 채울 생각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33절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태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변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종교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요 당시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가신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 전과는 좀 다릅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보며 이제 슬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야, 이번에야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설레임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가시는 그 길인데도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서열이 더 높으냐? 우리 농공행상을 한번 따져보자. 예수님이 왕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 할 거냐? 누가 어디 장관 맡을 거냐? 내가 높냐? 너가 높냐? 서로 말다툼을 막 하죠. 아무리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다투어봤자 이 결론이 사실 안 나옵니다. 결국에 서로 눈치만 보던 참에 열두 제자 중인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형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기로 결심하죠.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그동안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한 가지, 생업을 포기하고 그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쉼 없이 예수님을 따라 바다 건너가고 산 건너갔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 이유, 그 목적을 달성할 때가 이들에게 온 거죠. 야고보와 요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그때 저희들 중 한 사람은 왕의 우의정, 한 사람은 왕의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왕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이인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자리 구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그동안 예수님 잘 모시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 높은 자리 하나씩 꼭 주십시오. 저희가 그때도 주님 잘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국무총리 자리, 부총리 자리 청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속셈이 있었던 거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우리에게 한 자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12명의 제자 중에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는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2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요 이너서클이 있었어요. 더 예수님께서 심화해서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늘 12명을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12명 중에서요 이너서클 3명을 따로 뽑아서요 주님께서 다니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에 들어간 예수님의 그 이너서클에 들어갔던 제자 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세 사람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요 12명의 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세 사람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요 세 사람은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훈련시키셨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훈련했던 제자들인 거죠. 학급으로 말하면 반장, 부반장, 총무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이 세 사람이죠. 열두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최측근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이스라엘의 왕 되실 때 우리 두 사람에게 각각 좋은 자리 하나씩 꼭 챙겨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 자신이 당할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죽음을 두고 있는 이 아버지 앞에서 유산 달라고 조르는 이 철부지 없는 아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괘씸한 제자들인 거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사실 이 청탁을 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한 자리 좀 챙겨주십시오 청탁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십자가지로 그 대속의 제물로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왕의 자리로 오르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안 그래도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좀 자존심이 상해도 보통 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반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또 그때에 우리들도 우편에서 한 자리, 좌편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부탁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잔은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이 왕이 마시는 금으로 만들어진 포도주 잔, 세례는 왕으로서의 임명받기 위한 종교적인 그 절차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잔과 세례를 자기들이 그래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님,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마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을 받게 됩니다. 둘 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간 지 한 9년에서 10년 뒤에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모섬에 죄수로 유배되어서요, 수감 생활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수감 생활이라는 것이요, 편안하게 감옥에서 지내다가 때 되면 이 밥 주고 그런 게 아니라요, 육체적 노동하는 거죠. 노사도였던 이 요한이요, 곡괭이를 들고 막 땅을 타고 삽을 가지고 땅을 파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순교 당했으니까 엄청난 고난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잔과 세례를 이들이 마시고 결국엔 또 그렇게 순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당시 때는 자기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이 모습을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은요, 분개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분개한 이유는요, 야,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신 예수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겠는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지금 뭐 때문에 분개합니까? 자기들도 지금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그 은연 중에 지금 있었지만 말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어요. 대놓고 예수님 앞에 청탁하니까 막 분개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열제자들이요, 지금 화를 내고 분개한 것을 보면 사실 이 12명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보면 가롯 유다만 배신자고 가롯 유다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이때까지도 제자들은요,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한 거죠. 이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하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는 일만 남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같은 이 목회자도요, 또 신학생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내면의 욕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목회 정말 한 자리 해보고 어디 큰 교회 큰 자리 안 나오나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회를 통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지금 막 분을 내면서 서열 싸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더 큰 욕망과 욕심 가지고 주님 따랐다는 것이죠. 참 이 막막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런 꼴이니. 예수님은요, 그래도 또다시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에서 44절 좀 깁니다만 우리 세 구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지금 권력의 자리를 두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추태 아닌 추태를 부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고 군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종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43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나중에 한글 성경에서 무슨 단어로 번역되냐면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요 집사님 집사님 하고 부르죠. 그 단어 뜻이 뭡니까?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교회에서 따로 세움받는 거죠. 예수님도요 자기 자신을요 디아코노스라고 소개하셨어요.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죠.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펜 있으십니까?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서마다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16장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은요 19장 10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은요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장절을 하나 뽑아야 한다면 뭡니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이 대표적인 구절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등록한다 그래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정의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 가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요 좀 이러한 적용점을 좀 우리에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 따르고 정말 한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뭔가 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좀 차지하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기 위해서 혹시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반대로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인 것이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했어요.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그러나 속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욕망을 가지고 주님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들도요 또 하나의 야고보와 요한처럼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 개인의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늘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디아코노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시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다 담아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로 주님을 닮는 참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쌓고 움켜쥐고 가지려 하기보다도 이미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놓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